예수님은
나는
모든 문제. 할렐루야.
인사
잊어버리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모든 문제.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희망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였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이 80이 넘어서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그 재판관이 좀 안 됐던가 봐요.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같은 또 아버지 같은 분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이제 화형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양심에 좀 가책이 되었던지 여보시오 영감님 당신이 지금이라도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소? 나 예수 믿지 않겠다 한마디만 하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폴리캅 교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당신 말 참 잘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말대로 내가 나이 80에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자고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배반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을 내가 부인하겠냐고 어서 당신의 일을 하시오. 빨리 재판 내려가지고 화형시키라 이 말이. 참으로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재판관이요. 기둥에다가 이제 화형시키는 기둥에다가 폴리캅을 이렇게 묶으려고 그러니까 예, 폴리캅이 한마디 더 했어요. 나를 묶을 필요 없어. 이 불 속에서 견딜 힘을 주님이 나의 주님이 이 불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묶을 필요 없다고. 그의 어떤 힘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익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잡혀가면서 교회에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마시오.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의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 당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가 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아멘.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참 소망을 굳게 붙잡는 이 시간 한 주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연하게 좋은 것을 바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번뇌 꾼은 꿈처럼 되기가 쉽잖아요. 허망하게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소망을 가지려면은 먼저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완전하고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지지도 아니하고 헛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금방 깨어지고 또 배신하고 때 허점 많은 사람들의 약속과는 다른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는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는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언약을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두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13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사람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로 보증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참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안에는 7천여 가지의 약속이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헤아려가지고 7천개가 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요즘은 컴퓨터에 넣으면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헤아려보니까 헤아려보면 이 얘기가 7천가지나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약속들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취된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성취될 약속인 것입니다. 이미 성취된 약속과 앞으로 성취될 약속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첫째 성취된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는 구원의 약속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저주당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있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요절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기름 부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 어려서의 기억은 참기름 그거 넣어서 비빔밥 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 다음에 들기름 우리 어머니가 가끔 그 피마닥 기름을 발라가지고 머리에 바르신 거 봤어요. 근데 별로예요. 또 시발유 모비루 뭐 등유 이런 거 알거든요. 다른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까지 기름 부으면 아주 그냥 끈끈하고 이거 막 불나면 큰일 날 텐데 이런 생각만 자꾸 들고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기름은 지금도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기름은 아마 올리브였을 거라고.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도 올리브가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올리브를 딱 부으면 여러분 들기름 부은 거랑 똑같아요. 그걸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런 기름 아니고 그 번역하는 분이 가로하고 향수 이렇게 했더라면 금방 알아들을 텐데 그건 몰랐다고요. 여러분은 행복자들이십니다. 그런 걸 다 가르쳐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도 나한테 그것이 향수라고 가르쳐준 분이 없었어요. 그게 모르다가 나중에 성경 연구하고 읽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 말인데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만 아람어고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 그리스 말인데 헬라 말이에요. 이건 똑같이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을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쓰잖아요. 미국, 러시아, 한국 똑같이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소위 의인화된 말이라고 그래요. 그냥 다 같이 써요. 공동으로 써요. 근데 그 의미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물어봤다니까. 너무 성경 잘 알고 너무 은혜 받고 있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분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물어봤어. 제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냐니까 같이 당당하게 물어보시라고 그러더라고. 자신 있나 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성경에 뭐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이 있던데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좀 질문이 어렵긴 어렵죠?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렇게 확신과 자신이 있더니 이 집사님이 조금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어정쩡해지면서 글쎄 그 우리 목사님 얘기가 뭐 기름 부음을 받았다든가 뭐 그런 뜻이라지요. 그걸 희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나를 놀라게 했어요. 근데요 사실은요 외국 말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고 믿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걸 도와주려고 사실은 제가 물었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그건 아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그런데 왜 설명을 못하지요?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수가 오물가의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5절 26절에 여러분 24절은 잘 알지만 그 다음은 잘 모르죠. 24절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여자가 딱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알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니가 오실 줄 나도 아노니.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알고 신약의 언어와 구약의 언어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나도 아노니 그가 오시면 그를 만나면 이 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내게 다 알려줄 거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 가엾은 여자와 얘기하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 26절에 시방 너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I am he.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그 시간에요. 물길로 왔던 여자가 물동이도 버려버리고요. 놔둬버리고요. 마을로 돌아갔어요. 얘기했어요. 어떻게 외쳤는지는 모르지만 상종 안 해준 여자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이. 더러운 여자라고 해서 일본 남자, 여섯 남자하고 사는 여자니까. 지금 있는 여자, 남자도 자기 남자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자니까 상종 안 해. 그래서 한낮에 그 더운 40도, 43도가 오르내리는 그 우물가에 물길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외치는지 몰라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난 이 나의 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고 와서 보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다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 믿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은 좀 섭섭해.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은 너 때문 아니고 우리가 만나서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너 참 형편없는 여자였는데 그래도 네가 우리를 예수님께 소개해 주어서 내가 예수님께 됐다고 말했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게 사람들의 심성이라니까. 그거 들을 때마다 나는 미국 다니면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비 들어서 시간 들여서 계속해서 가서 복음 전해줘서 자기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만 보내세요.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교회 분열시키고 막 이래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 마음이 나도 많이 상하면서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어요. 당신 꼭 수가 우물가에 마을 사람들 똑같네. 그 여자한테 고맙단 말을 하지 않고 이제 그만 뭘 얘기해. 너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건 아니라고 보험 알게 된 거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했던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기름 부어서 향수를 부어 세운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야, 나는 마할 무올라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그 머리에 기름을 향수를 기름을 부어 제 선지자를 삼아라. 네 제자를 삼아라. 이사야서 출애굽기 28장에서 34절 4장에 보면은 모세야 너는 너의 형 아론과 그 자손에게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삼으라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으나 사무엘아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지명하는 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됐죠. 그러니까 이 새 직분을 맡을 자에게 향수를 잘 다듬은 뿔에다가 몇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가서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제사장, 선지자는 항상 나타나는 거 보면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만나야 산다. 그렇게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온 선지자마다 유대인들이 다 죽였어요. 너희가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내니 그 아들까지 죽이는구나. 죽였구나. 그것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였습니다. 모든 선지자 실패했어요. 근데 참 선지자, 하나님 정말로 만나게 해주는 선지자가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통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와서요 제사를 드렸는데 죄 지을 때마다 제사 드려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6개월 동안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그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마지막 제사 드리는 것이 지성소라고. 그런데 그것도요. 지금 75억 인구니까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드린다면 지금 여러분 쥐새끼 한 마리 남겠습니까? 벼룩도 안 남아요. 하나도 남을 수가 없어요. 성결한 짐승만 잡아서 제사 드릴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맨날 되짚고 살면서 남의 실수를 계속 잘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잘못한 것만 기억하면서 정죄하고 욕하고 증오하고 이런 짓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의인은 남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리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리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22절에는 피가 아니면 제사가 진정한 제사가 되지 피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단번에 영원히 자기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가 부모, 형제, 이웃, 남편, 아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 인간의 원수는 우리를 망하게 한, 우리를 이간시키고 우리를 속인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사탄이 이길 자가 없어요. 그 말만 하면 벌벌 따따려요. 귀신 그럼 지성인도 권력자도 돈 있는 자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원수 마귀 사탄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원래 왕 대통령은 백성의 재산과 생명을 마지막 지키는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탄을 머리를 깨부시고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한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모든 자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저는 사실 이 서울에 올라올 때 정말 야곱처럼 개나리 보찜 누룽지도 안 쌌어요. 야곱은 그래도 그 어머니가 사랑하기 때문에 개나리 보찜에다가 이 누룽지 싸서 이렇게 보냈는데 맨손으로 서울에 올라왔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책임져 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취될 약속은 뭡니까? 성취된 약속은 이렇다면 성취될 약속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가 될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이 한 가지 약속만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영원 구원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게 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과 소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만민에게 가거라 마가복음 16장 16에서 20절까지 땅끝까지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상 최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은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를 기억하십시다. 바로 이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1절에 11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것 가지고 노예 생활을 견뎌냈어요. 그 약속 가지고 감옥살이를 견뎌냈어요. 그 안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총리 되었을 때도 그 약속 붙잡고 타락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 약속은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요. 식은 죽 먹기로 듣고 병기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니까요.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참사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모든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아들 하나 없이 늙어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천사가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던 그 이게 천막 밖에서 그 말을 듣던 그 사라가요 웃었어요. 그 웃음은요 저와서 웃은 웃음이 아니요 비웃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씨 웃은 거예요. 아니 나이가 지금 90인데 자기 남편 나이가 지금 100세가 다 됐는데 99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었다니까. 그랬더니 네가 어찌하여 웃느냐 천사가 그러니까 나 안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숨으면서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삭이 이름이요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란 뜻이요. 네가 웃었다 그 말이. 그런데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닌 진짜 너에게 행복의 웃음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후손에서 언약의 자손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약속으로 붙잡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출애굽의 약속을 붙잡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한나는 나시린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삼위엘을 출산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왕이 될 약속을 붙잡고 결국은 승리하였습니다. 몇 번이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장인을 끝까지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변개치 않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루터기에 대해서 약속을 붙잡았는데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었고 할렐루야 지금도 성취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승리한 자의 기록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경 속 성공자처럼 완전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좀 보니까 말씀을 줄 때 약속대로 하면 분명히 성공할 건데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 먹다가 몇 시간 안 지나가지고 놔버리더라. 그러면서 전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다 거짓말의 책이죠. 성경에는 약속 붙잡는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였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금방 던져버려. 여러분 우리 참사랑 가족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생물 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서울에 와서 처음에 신학을 아직 덜 공부하다가 왔는데 여기서 마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했어요. 우리 청년들 그때는 우유 배달이 이게 병이어서 우유병이요. 근데 이거 먹고 그냥 안 내고 도망간 사람도 많아. 그때는 어려울 때니까요. 그거 팔면요, 다 제대로 수입하면요, 43%가 남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모자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자라고 남고 뒤로는 모자라. 항상 계산해 보면 적자야.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신학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아는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나 교회에서 전도사 주일학교 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까지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 없으면 내가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나를 써달라고 다녀봤지만은 저 시골에서 올라온 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고 써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살다가 저는 하나님 부름 받았으니까 이제 도리어시 목사가 돼야 되겠는데 목사 되어서 교회에서 살다가 저 교회에서 죽겠습니다. 저 교회로 보내주세요. 암만 내 노력을 다해서 찾아보고 성질을 해보려고 해도 길이 안 열립니다. 내가 그래 기도를 딱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내 친구에게 전화 왔어요. 저기 포천 거기에 뭐 개척교회 정창민 마을 교회가 있는데 너 가볼래? 그래요. 기도 응답인데 왜 안 가겠어요? 가볼래가 무슨 말이야? 같이 지금 가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만나서 갔는데 장로님 만났더니 그 장로님이 소개해 줬어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기업으로 딱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믿어야 돼요. 나는 교회만 하다가 죽을 것이다. 꼭 그대로요. 글쎄 의정부서 일하고 있는데 웬 미국 사람이 찾아왔어요. 흑인이더라고. 그래서 인사를 탁 하더라고. 제가 페스티벌에 내가 목사라 그랬더니 보더니 자기 뭐 주머니 넣더니 뭐 봉투를 하나 줘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11절에 이 교회 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당신 신앙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다 11절 자기는 반드시 한대요. 그럼 나보고 물어요. 당신이 여기서 풀로 여기서 이 사역만 하느냐 목회만 하느냐 물어요. 그 나는 뭐 진짜 내 생을 다 들여서 뭐 다른 직업 없이 여기서 노 이건 난 풀잡이다. 그래 얘기를 하니까요. 이분이 이러더라고. 당신은 최고다 이거죠. 나중에 내가 알았어요. 미국에 가니까요. 투잡, 쓰리잡 뛰는 목사가 많아. 올인을 안 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부인은 부인대로 일하고 목사는 목사대로 일하다가 주일날 모아서 설교하고 이런 목사가 많단 말이야. 요새 보니까 한국에도 그런 목사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올인한 자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도 왜 아들, 딸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뭐 아이 하나 외국 보냈는데 얼마나 힘드는지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갖고 무슨 인재를 키워내며 후대를 제대로 키워내겠는가. 야 이거는 정말 기도할 일이구나. 하나님은 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까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보증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18절에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기에 이 약속을 붙잡으면 소망과 큰 위안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그냥 받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자에 그렇게 하십니다. 19절에는 이 소망은 영혼의 탑과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나와 맺으신 약속으로 구체화해서 적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이 영원한 약속을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으로,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주신 약속으로 구체화하고 사실화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메시지에 나온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 가정의 세계복음화가 찾아져야 한다 그 말이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체험하며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자는 겁니다. 각인시키자. 이 약속을 자신과 후대에게 각인시키자고 얘기했잖아요. 성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각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집중과 반복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 약속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정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행복하게 나에게 반복시켜야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사상화되고 전도가 체질화되고 선교가 사실화될 만큼 여러분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집중을 통한 각인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맹이한테 밥 먹길래 야맹아 너 그거 아직 다 기억하고 있니?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이러더라고. 70%예요. 70%는 아직 기억하고 있대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게 다시 한번 학교 갔으니까 이제 방학 때든지 기회 나는 대로 다시 한번 암송해봐라. 그래서 진짜 네 가슴 속에 네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각인이 되도록 해라. 네 목사님 그러면서 아, 나하고 약속했어요. 우리 손녀도 암송했거든요. 내가 좀 너무 17분에 하면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애는 15분에 해버렸어. 얼마나 말이 빠른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제 우리 내 스마트폰에 좀 늦게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딱 눌렀더니요. 정확한데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그거 다 기억하고 있나 하니까 이러더라고. 벌써 다 한 반절 이상은 까먹은 모양이야. 너 이제 초등학교 갔기 때문에 다시 시간 내가지고 암송해라. 그래서 네 것이 되게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할 겁니다. 선생님은 정신 딱 차려가지고 얘들한테 완전히 각인되도록 해야 돼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받았다고요? 뭘 받았는데요? 안다고요? 뭘 아는데요? 정신을 차리세요. 이번 합숙에 우리 장로님들 다 참석하세요. 저도 참석합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는 건방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소망 말입니다. 나의 인생은 확신에 찬 인생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나 자신과 우리 후대가 소망과 확신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과 확신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약속을 붙잡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 우리 참사랑가랑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남은 평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으로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수도 없지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참되고 거짓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라면은 그리스도 확실히 알아야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세계 복음화의 생을 걸어야죠.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거짓없이 이르시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나의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기업과 천국에서의 상급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견고한 소망이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될 것이며 확신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망이 없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소망에 거루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 두었다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참 믿음과 확신, 우리에게만 있는 참된 소망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월 셋째 주입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이 언약의 말씀 약속 안에 있는 견고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부활의 아침을 향하여 승리의 아침을 향하여 성령 충만의 계절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도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도 말게 하시고 네버 기브업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전진을 계속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